성경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에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같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스 윤리학이라는 윤리학에서 인간이 사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인간이 사는 목적은 행복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행복을 이야기할 때 탁월성이라는 개념을 빌려와서 설명을 합니다. 행복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과 완벽에 가까운 성질,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정의를 내리거나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용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용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나치지도 않고 지나치게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를 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삶의 의미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요소라고 하는 만족, 기쁨, 즐거움, 재미, 웃음, 보람, 가치감, 의욕, 이런 요소들이 인간의 삶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 중용의 문제점을 꼬집는다면 인간이 중용의 삶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치우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 하나도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것일까요? 이는 인간이 스스로 이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곳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넘쳐났습니다. 너무 넘쳐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였습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될 당시 소유했던 원초적인 순결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아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거룩하였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동물들과 달리 영혼의 활동을 하는 아주 고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박탈당하였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녀인 가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시의 의미, 이 시티는 인간의 허무함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애정결핍이 만들어낸 또 다른 증거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그 도시, 즉 인간 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늘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은 마약에 관한 이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약의 무서운 이유는 중독입니다. 끊어낼 수 없는 것이죠. 마약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을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 마약을 투여하는 순간 성적 쾌감의 20배에 달하는 쾌락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약이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정신병자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이 마약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 돈입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사람이 돈이 떨어지거나 물질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하다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최후는 결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안에서 인간이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죄성이 결국 다른 형상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이 인간 안에 너무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이라는 가수가 참 유명합니다. 그들은 이번에 세계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도대체 이 가수들이 뭔가 싶어서 주일날 뮤직비디오를 한 6, 7번을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봤습니다. 정말 빨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노래도 잘 만들었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보기는 봤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그 자켓 앨범에 나타나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르소나. 예, 페르소나랍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뜻은 이 분석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분석심리학을 사용할 때, 적용할 때 자주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스 어원의 가면을 나타내는 말로 외적 인격, 또 다른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더러운 것을 포장하는 포장지라는 뜻입니다. 노라의 가사를 쓴 작가가 무슨 의도로 적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의 입장에서 페르소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노래 가사가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을 때까지 자신을 찾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또한 마귀를 이것을 잘 이용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아의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에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지만 죄에 오염된 인간인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위로와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칭찬을 받지 못하면 분노를 일으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가 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또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예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스스로 고립되어 가고 혼자가 됩니다.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외로워서 사람을 또 찾아다닙니다. 위로받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친구를 만나고 친구를 사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배신을 경험합니다. 또 혼자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단절이 되어서 결국 홀로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 죽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궁휼한 마음을 가지면서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은 가족은 어디에 있는 거야? 왜 저렇게 버렸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나도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찾아 헤매이는 것입니다. 벨기에의 문학작가 마텔링 링크가 쓴 파랑새라고 하는 유명한 희곡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나무꾼의 두 어린 남매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나서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남매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멀리 여행의 길을 떠납니다. 죽음의 나라를 두루 살피고 과거의 나라를 빙 돌아다니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그 어느 곳에도 행복의 파랑새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집에 돌아와서야 집문에 매달린 새장 안에서 그 행복을 뜻하는 파랑새를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데 그 행복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파랑새의 이야기를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복이 가까이 있음에도 인간은 너무 무지합니다. 무지하여서 거절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교만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진 인간의 현주소이고 자아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행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편 1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악인의 길이고 또 하나는 의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로 악인은 망한다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삶은 만족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 3절은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잘 살펴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누구입니까? 최근 진주의 어느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르기까지 보이는 대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정신분열을 말합니다. 조현병의 증상 중 하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른 존재나 망상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상인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했던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임금 체불의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쁘다고, 못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쁜 인간이야, 인간 말종이라고 합니다.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살인자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경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겁고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누구나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만일 살인자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인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죄인 중에 한 명이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죄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편에 있던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말하는 악인과 2절의 죄인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악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악인은 원어적으로 살인자들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난 법 없이도 사는 인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하고 평생을 남을 위하여 숨김의 도리를 다하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인인 줄 깨닫는 사람에게만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시타르타는 석가는 말하기를 내 죄는 내가 담당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향군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같은 악인들이 아니라 그들보다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로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죄가 먹음직하고 보음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만이라는 말은 교만과는 조금 다릅니다. 교만은 잘난 체하고 우쭐거린다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오만은 잘난 체하는 것에 남을 업신여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갑질의 문제입니다. 모 항공회사에 나타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 가족들의 갑질 경영이 결국 큰 재앙을 만들어냈습니다. 돈으로 그 사람의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하였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갑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 오만한 자들이 사용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이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늘 같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시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여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아내와 함께 한 달간 여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국 문화가 궁금하다 보니까 이 집 저 집 살펴보면서 이 집은 어떻고 저 집은 어떻고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모두 똑같았습니다. 문이라든지 대문짝에 마른 목걸이 커다란 빨간 스티커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글자 하나를 금글자, 금색 글자 하나 턱하니 붙여놨습니다. 큰 중국어로 막 이렇게 막 적어놨습니다. 중국어지만 저는 그 글자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늘 보던 우리나라에서 보았던 글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중국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복입니까? 재산이 많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의 뜻은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뜻입니다. 무릎 꿇다라는 의미는 완전히 엎드린다, 복종한다, 순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복의 기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복을 주시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하나님께 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시편 1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고 아삽이 있고 고라가 있고 솔로몬이 있고 모세가 있고 헤만이 있고 예단이 있고 여러 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이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90%에 가깝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고 묵상을 하면 다윗의 젊었을 때부터 노인이 되었을 때까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을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특히나 시편 6장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전쟁을 하였던 모든 나라들에게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무조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에게서는 그냥 물려준 거죠. 어떻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준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선교지에 나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성을 지나갈 때 같이 갔던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 올드시티는 지대가 너무 낮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 지대가 많이 높아진 이유가 있다.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21장 1, 2절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다윗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모래와 같은 수많은 군인들이 산을 둘러싸고 있을 때 다윗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노년에 쓴 글입니다. 그가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그가 직접 체험하고 살아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부를 때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세 명에서 또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악인의 생각인 것입니다. 죄인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들과 닮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엎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엎드리는 것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찬송가 28장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 찬양을 너무 쉽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찬양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이신지 설명하고 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누구라고요? 복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혜도, 권세도, 능력도, 부유함도, 건강도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악인의 생각을 이기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시편 1장 2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상이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묵상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으신 분이 없습니다. 묵상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위한 독서는 죄송하지만 묵상이 아닙니다. 그냥 독서이고 다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medit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meditation이라는 말은 깊은 언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오늘 이창 장로님 이 칼을 대고 칼을 말하자면 수술을 하는 것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새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잘 알고 되새긴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압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소를 키웠습니다. 아주 어릴 적이에요. 아버지가 아침 일찍 풀을 가져와서 소에게 풀을 먹입니다. 그럼 소는 그 풀을 뽀드득 뽀드득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그 뽀드득 뽀드득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막사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있었습니다. 우사입니다. 그렇죠. 우사. 맞습니다. 우사입니다. 소는 그 많던 풀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그런데 제가 몇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우사에 가면 소는 이러면서 또 씻고 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거리면 계속 풀이 없는데 계속 뽀드득 뽀드득 거리면서 또 씻고 있습니다. 또 몇 시간이 돼서 또 가도 뽀드득 계속 씻고 하루 종일 씻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소는 위가 네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가 이렇게 풀을 씻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되새김질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초대교회 사람들은 묵상이라는 말을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거룩한 독서 혹은 성독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저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되새김질하였습니다. 성경 읽기의 묵상과 기도를 결합시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증진시키는 것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도 공동 번역에 보면 되새김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묵상에서도 되새김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통하여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불렀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젊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처녀총각 때, 그리고 결혼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것이죠. 아마 엄마들은 늘 함께 하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빠들은 잘 압니다. 밖에 나가 있으면 애 얼굴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돼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얘가 말을 하나.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처소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으로 감동받으셨습니까? 어떤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하여도 무감각하다면 죄송하지만 영적인 병이 걸린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장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365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셈과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고 스스로 위로하며 중용의 삶을 선택한다 하여도 육신의 만족은 줄 수는 있지만 영혼의 만족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헬라어로 뭐라고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있으셨습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합시다. 그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면 성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성경 공부는 성경적인 지식만 채울 뿐입니다. 교제가 없는 공부와 읽기는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악인의 꾀를 듣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섭니다. 자라지 않기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참된 묵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되새김질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아침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따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떼놓고 주님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을 곡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늘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수다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다쟁이십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원하시고 계속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